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자,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였더라. 그 환상들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들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나는 그가 그 전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섰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 보좌의 자리와 내 발바닥에 둘 자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살 곳이라. 이스라엘 집, 즉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도 그들의 음란으로나 그들의 산당들에 있는 그들 왕들의 시체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하리라. 그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들 곁에, 그들의 기둥을 내 기둥들 곁에 나와 그들 사이에 벽을 두고 그들은 그들이 행한 가증함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소멸하였으나 이제는 그들로 그들의 음란과 그들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도록 해야 하리니 그래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천년왕국에 세워질 그 주님이 오셔서 친히 세우실 그 성전의 그 바깥 담부터 시작해서 뜰로부터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뭐 기둥들과 문들과 높이와 계단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 치수를 천사가 그 측량대를 가지고 천사가 다 재는 것을 보았고, 에스겔은 그것이 몇 규빗인지 여섯 규빗인지 또는 열 규빗인지 백 규빗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거 뭐 치수되는 거 보여주겠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성전이요. 지금까지 성전이 바벨론에서 훼파됐고 또 디도 장군에서 훼파됐고 앞으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훼파되겠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친히 지으시는 성전은, 그 거대한 성전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다. 다시 말해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바로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건 절대 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잠깐 동안 저들이 범죄해서 그 사이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옷은 이해를 못하죠. 그들을 잘라놓고 우리가 우리를 접붙였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부가 잘라지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는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고 전부 이해만 된다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범사에 감사란 말인데, 이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환경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을까? 우린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는 주님. 때로는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노예로 팔렸, 노예가 누굽니까? 그 빌레몬 세븐, 빌레몬의 노예를 말이죠. 결국은 거기서 전도했잖아요.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감옥에 들어가지고 거기는 죄수들을 전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많이 들어봅니다. 자, 이제 치수를 다 잰 다음에 1절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이제 드디어 동편문으로 데려왔습니다. 아, 결국은 이 동문 안으로 인도되는데 이 성전의 앞면이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이에요. 스가랴서의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앞바다와 뒷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앞바다와 뒷바다. 앞이라는 것은 성전의 앞부분을 얘기해줘. 동쪽에 있는 바로 그 바다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성전이 동편이기 때문에 쭉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가 바로 앞바다고 뒤쪽은 뭐가 있습니까? 뒤쪽에는 바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동해서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생긴 거죠. 성경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런 게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다. 그분의 음성에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난다. 동편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동편문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성전에 동편문으로 입성할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편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거룩한 예물의 아주 중앙에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사각형 모양의 이 거룩한 예물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구역이 있다. 에스겔 45장 1절에 가면 나와요. 뒤에 가면 거룩한 구역이 있다. 그리고 이 성소는 구역 내에 위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에서요.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려보면은 그 성곽이 있잖아요. 성곽이 바로 그게 동편문입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동편문은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앞으로 주님께서 그 감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이제 내려앉으십니다. 발이. 그의 발이 쫙 착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편문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에스겔 성전의 동편문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자리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동편문으로 빠져가지고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죠. 제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거기 서서 그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보면 주님이 막 그냥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돌에다가 조각해놓고 거기에 그 올리브나무들이 많은 올리브나무들이 아직도 참 수천 년 된 올리브나무들이 그냥 안에 고목이 다 됐는데 아직도 뭐 그냥 고목인데도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스가랴서 14장 4절 보면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네. 올리브산이 바로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고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바로 서쪽에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서가 반대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16장 17절 있잖아요. 17장 이 세 장은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15장 16장은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신 거고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이렇게 상상해 봐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말이죠. 앉아서 한 게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주님이 붙잡히러 마지막 기도로 걸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자, 주님께서는 다시 이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에는 천년왕국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 동문에 대해서 에스겔 44장에 미리 가보면 여기 무엇이라고 예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동쪽 문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신 다음 이 동문을 닫아버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이 문을 열지 못할 것이 나와 있어요. 44장 여러분 1절 2절 보세요. 미리가 써서. 성경은 미리 앞에 가서 봐가지고 앞에 가서 봐도 뒤에 있는 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이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에 대문이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더라. 주님이 들어가니까 닫혔어요.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들어갔음이라.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주님이 들어간 대문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사람들이. 그럼 전한 예언이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터키가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동쪽 문을 열라고 했는데 못 열었습니다. 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회교도들이 이 성읍을 점령했었지만은 역시 이 문을 열지 못했고 또 십자군이 이 도성을 점령했었지만은 그들도 이 동쪽 문을 못 열었습니다. 지금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랍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대문을 통해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지금 찾았습니다. 다시 그 올시디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동편을 찾았거든요. 아직까지 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쪽 문은 아무도 드나들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지난날 말이죠. 실제로 이 문을 말이죠. 1543년 터키의 술탄이라는 왕이 말이죠. 아예 그냥 이 문을 폐쇄해버리도록 명령해가지고 벽돌과 몰타를 가지고 입구를 꽉 막아버렸고 그 이후부터 이 동쪽 문은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성전은 없지만은 그 성곽은 있거든요. 그 동쪽 문은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 근데 실제로 1914년에 독일의 황제 어떤 황제가 그 카이저라는 사람이 말이죠. 베를린에서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있는 철도를 부설하려고 계획했고 그리고 이것 이 바벨론성을 재건하고 페르시아만을 개발한 후에 역사를 성공해서 이룩한 승전 장군처럼 말을 타고 팔레스타인을 땅을 누비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이 문을 통과해 보려고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되지 않았죠.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옛날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이 동쪽 문은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앞으로 47장 가보면 말이죠. 이 동쪽 문으로부터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생명수가 흘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수, 성령이 그 생수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흘러나옵니다. 죽은 게 다 살아납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죽은 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난다고 이제 47장 가보면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쭉 우리가 보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거는 하나의 상상이다. 이거는 비유다. 그러니까 그 물도 비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받은 성령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이거는 영적으로 푸는 거죠.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생수가 앞으로 흘러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냥 영적으로 그냥 해석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소망을 두지 못하니까 천년왕국이 없어지고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여기에서 뭔가 누리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결국 천년왕국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감람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동쪽 대문을 통과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44장 3절에 미리 가보면은 통치자가 그 대문 앞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통치자.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 우리가 미리 배웠습니다. 근데 그가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주 앞에서 빵을 먹는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영원토록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보좌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죽었지만 분명히 그는 주님이 부활할 때 부활해서 부활했죠. 하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죠.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다윗도 내려오죠. 다윗도 휴거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특별히 통치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빵을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동문이 절대로 열 수 없다. 아무도 열 수 없다.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못 열어요. 지금도 못 열어요. 예루살렘에 가본 사람들과 확인하죠. 다. 자, 2절에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여러분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을 들어봤죠. 그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계시록 1장 15절에 나오죠. 1장 15절 올라가기 전부터 그런 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많은 물소리 같다.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옷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욥이라는 사람도 그 음성을 들었죠. 욥이라는 사람도. 자,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음성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소리도 같다. 천둥소리도 같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천둥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천둥을 꾸르렁 칠 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는 천둥 칠 때 그래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니까. 누가 보면 미쳤다라겠죠. 그럴 상관이 없어요. 천둥 속에서 말씀하신다. 정말 천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면 천둥 속에서 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짝하죠. 번개가. 그죠? 그 다음에 구렁쾅 쾅 그러죠. 이게 이런 주님이 음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그 폭포 앞에 가보면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워낙 그냥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엄청난 소리죠. 다른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그 신혼 때 그 정말 꿈 같은 세월을 보내는 신부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들 말이 안 들려요. 그 보면은 그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바도 술래미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딸들 보고 말이죠. 시끄럽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바로 신랑과 같이 있는데 너희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건 뭔가 하면은 거듭나지, 요즘에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는 신랑과 같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신랑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신랑이신 주님과 같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떠드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 뿐이지 정말 단꿈을 꾸고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신랑이 야, I love you 그런데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신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신혼부부가 집에 있는데 막 그냥 시집 식구들한테 막 핍박을 당하고 말이죠. 그 신부가 말이에요. 핍박을 막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잖아요. 옛날 그렇잖아요. 시부모들 뭐 올케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루 종일 시달리고 난 남편이 딱 와가지고 위로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았죠. 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견뎠겠어요? 옛날에 못 견디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지금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3절 가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였더라. 그 환상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여러분 그 에스겔 9장에서 이미 봤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들을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지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리고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을 채우라 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집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 효가 있는 사람,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해지는 가정안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표를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대환란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마에 표를 받게 되죠. 그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표를 한 사람은 죽지 않아요. 바로 오늘날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령으로 표를 한 사람들, 인을 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시대나 또 지금 신약시대나 대환란시대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에 저여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명이 만명이 내 옆과 오른, 좌우에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죄인 악인들의 보응을 눈으로 볼 것이다. 목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이게 다 예언적인 겁니다. 이게 다 예언적인 거죠. 성경은 대부분 다 예언이죠. 그 계수록 14장 1절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들은 휴거됩니다, 여러분. 이게 환란 중에 휴거되는 사람 중에 일부입니다.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환란 때도 휴거가 있는 거예요. 목베임 받은 사람도 휴거되고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피해 다니다가 인을 안 받고 어떻게 살아나는 사람은 하늘에 못 올라가고 그들은 천년왕국의 간신히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 장소에 살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부 새롭게 되죠.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죠. 자, 다시 본문의 4절 5절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들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영이 나를 안쪽들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 안에서 번쩍번쩍 들려가는 거죠.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있을 환란 때에 다시 이렇게 들어올려서 본 것처럼, 미리 본 것처럼. 참 이거는 뭐 인간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죠. 철학자들도 이건 깨달을 수 있는 초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이것은 바로 휴거의 그림이죠. 초자연적으로 이동. 우리가 휴거될 때도 이건 초자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왔었던 그 어떤 집사님의 아들 둘이 왔었는데 얘들이 휴거를 안 믿어요. 휴거를 안 믿는데 제가 설교가 하는데 휴거자가 한 몇 번 나왔던 방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휴거 믿는다고 막 이상하다고 막 그러는데 걔들이 그냥 끝나자마자 막 가버렸어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도 핍박하고 자기 친정어머니도 핍박하고 이렇게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 이 미국에 와서 난 아이들, 그래도 한국에 있다 와서 한국말 잘 하는 아이들은 좀 난데 미국에서 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 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육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마침 여기가 소돔 같은 데거든요. 그냥 농담을 여겼죠. 그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야 오늘 여기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위들이 그 말한 것은 저 우리 장인이 농담하시네 이렇게 얘기했죠. 농담하시네. 근데 요즘에는 농담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결혼한 그 두 딸들은 못 데려 나왔잖아요. 결혼한 두 딸들은. 결혼한 딸들은 몇 딸이 몇인지 몰라도 딸이 못 데려,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데려 나왔죠, 롯이. 그랬죠? 참,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도 마찬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유다서든하고 베드로후서든하고 이 노아 때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앞으로 있을 심판의 본보기가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심판은 물로 심판했고 소돔은 불로 심판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앞으로 올 주님이 심판하는 그 불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이런 일을 주님이 이제 단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보면 대환란 때도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보게 되면은 14장 보게 되면은 14절로 16절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구름 위에 이렇게 앉아 있죠. 구름 위에 앉아 있어 가지고 그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둬 드립니다. 낫을 대 곡식을 거두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낫을 거둬서 곡식을 거두는 게 바로 알곡을 거두는 게 뭔가 말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게 환란 성도들 휴거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로 끌어오신 다음에 한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예리한 낫으로 이제는 예리한 낫이에요. 그래가지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니까 땅에 포도송이는 어디다 쳐냅니까? 포도즙 틀에 쳐넣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이죠. 그래서 발효된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흉내내는 자들이죠. 아, 이 발효된 포도주로 아, 결국은 그게 뭡니까? 이 피가 나는 거죠. 피가. 포도송에서 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 결국은 계시록 17장 4절 6절을 보면 되면 아, 결국 큰 바벨론 또 창녀들이 일컫는 이 여자가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 거대한 종교들 집단이 나오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14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 넣어져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굽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직전에 먼저 그분의 영광의 빛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쏟아져 내리면서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계시는데 이마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분과 함께 있다고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먼저 이들이 하늘로 수확되어서 알곡이 창고로 넣어진 다음에 그분께서 재림하신 것을 아울러서 땅의 포도들을 거둬가지고 포도집들에 던져넣으시고 무참하게 살육하는 아마겟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침례인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죽종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했죠. 알곡은 모아 곡관 결국은 휴거되는 성도들이 알곡이죠. 알곡이란 것은 안에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종에는 겉은 멀쩡한데 안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차 있는 사람은 알곡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정이죠. 죽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참 하늘로 올리우는 그 말씀과도 관련 있고 환란 때도 마찬가지. 환란 성도들도 올리죠. 그러니까는 뭐 환란 중 휴거냐 뭐 환란 전 휴거냐 그런데 그게 두 번 있는 거예요. 두 번. 그리고 사실은 구약 성도들까지 하면 세 번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한쪽만 하니까 환란 전 휴거를 믿느냐 뭐 환란 중 휴거를 믿느냐 환란 끝 휴거를 믿느냐 이렇게 환란 중에 14만 4천은 그냥 올라가죠. 환란 끝에 가서 목 빼받는 사람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니까 자꾸 이거 갖고 저거 갖고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숫자가 뭐 3이죠. 3. 세 번이 항상 세 번. 참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3이고요. 사람의 숫자가 4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과 4가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합하니까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이 되는 거죠. 7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대환란 직후에 휴거되는 이 사람들은 이 대환란 성도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고 그 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옮겨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동시에 그가 하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들은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죠. 이제 나중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자가 듣죠. 죽은 자는 못 듣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듣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는 그냥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살아나게 되죠.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대로 거기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믿지 않은 사람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소망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말이죠.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너희들 저 부활절 믿지? 예수님 부활한 거 믿지? 너희도 부활할 거 믿지? 그럼 믿는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바로 휴건데 그걸 몰라요. 안 가르쳐줘가지고. 성경을 믿지? 그럼 믿는다고 하면 찾아주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 찾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아서 성경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요. 저는 그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 장례식 하관식 할 때 있잖아요. 하관식 할 때 꼭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주는데 대부분 그거 안 합디다. 내가 주례 안 할 때 가보면은 다른 말 하더라고. 다른 말 해요. 그 뭐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이 정도로 끝나지 무덤에서 일어나 가지고 휴거되는 건 얘기들 안 하더라고요. 참 그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단이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 저는 꼭 그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소망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못 들어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관 예배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보면서 얘기하니까 무덤이 보이니까 다.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과 더불어 얘기하면 얼마나 실질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보니까 그 전망이 동쪽으로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주님께서 예림하시면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그 전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쪽 문이 다시 닫힐 것이다. 44장 1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죠. 44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이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 대문에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동쪽은 닫힌다. 이 대문은 주님만 들어가는 길입니다. 왕의 문입니다. 왕의 문은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북문이냐 남문이냐 이쪽으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서쪽 문은 그건 문이 없죠. 닫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문이나 남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야죠. 성전에 들어갈 때 절대로 동쪽 문을 통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알켜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동편문이 닫혀있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장군들도 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확증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나오죠. 세상 걸 많이 들으면 세상을 자꾸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처럼 생명관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은 하나님 편의 세계에 있지만 선악과가 뭐지요? 세상은 선악을 분별한 선악과 전부 선악 아닙니까? 전부 선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세상의 드라마라든가 이런 스토리가 소설책이 뭡니까?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권하고 악을 증오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멋진 것 같지만 말이죠.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자연인들이 결국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밖에 못 가르칩니다. 인간의 편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바로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생명과를 안 먹고 자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때 아담과 이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그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제가 끊어지면 이건 고통.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종들은 그러죠. 주님 한 15분이라도 주님 날 떠나지 말라고. 왜 15분 얘기 나는지 몰라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단 나는 뭐 1분이라도 떠나면 안 되는데 그 떠나면 금방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세상이 보이게 되고 사람이 부러워 보이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처럼 300년 동안을 동행했는데 우리 뭐 몇십 년 동안 동행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갔죠. 동행한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이 진정한 눈에 보이는 성전이요 주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랬고 주님께서는 이 동쪽문을 통하여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또 복음서를 통하여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시던 그 장면을 생각해보며 다시 주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그곳으로 하얀 말을 타고 죽어된 성도들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일에 왔던 젊은이들 깨닫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곳에 발을 붙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놓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구합니다. 이곳에 발을 들였던 모든 사람들 이곳에 나간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눈을 흐려놓고 귀를 막아놓지만은 주님이 문을 여시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저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옵시사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부지불식간에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모르기도 할 때 특별히 이 교회에 왔다 간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기억해 달라고 또 아직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어디 있든지 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민집사님 그 아내가 민집사님 아내가 한국 갔다 왔는데 갑자기 그냥 그 신체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병이 발명됐어요. 그 위장이 참 자꾸 변해요. 그래가지고 창자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런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지금 나타난 거야.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리냐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그런데 민집사님이 그 큰아들 보고 엄마 보고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삭이 엄마 다음 주에 교회 갈래?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해 볼게 그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렇죠? 우리 또 이상훈 우리 저 희경이 아빠하고 또 이정준 또 경민이 아빠도 보니까 그 회사에서 나왔대요. 그 새로 잡을 거였대. 지금 힘든 모양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내가 신방 갈 때 언제 가게 되면은 또 그분과 대화할 때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